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 찌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과거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열왕기하 묵상을 시작하는데 이 열왕기하 묵상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우리가 열왕기하를 읽으면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성경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각기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여하튼 과거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물론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일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도요, 이를테면 성경 읽으면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 유다 왕 역대지략 이런 역사책이 있었어요. 우리 조선 왕조실록 뭐 이런 것처럼 그거는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해주는 거라면 열왕기하 같은 이런 역사책은 신앙으로 해석된 역사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저 과거의 일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관점으로 해석이 된 이야기를 정리를 해서 그 시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또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런 역사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 시대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할 거냐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를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읽는 거예요. 이거를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 시대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할 거냐 이제 이런 질문이 중요한 거죠.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응답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응답이에요. 그렇지 않고 신앙을 조금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큰 차이인 겁니다. 이를테면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이 자기한테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에 응답을 해야 되고 내가 뭐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늘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기대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지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면 이런 복을 주셔야 되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뭘 했으면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반응을 하셔야 되지. 그런데 그러면 늘 하나님이 성에 차지 않아요.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늘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거든요. 이 불만이 많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할 거냐는 것이 중요한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높은가요? 우리가 높은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높으세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을까요? 진짜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 이거는 상식적인 건데 늘 이게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크시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높으세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그분께 어떻게 응답해야 될 건지 이런 거를 늘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지배하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을 배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 이번 주간에 시편 105편과 106편을 묵상했는데요. 시편 105편은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05편의 마지막 구절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시편 105편 43절부터 45절을 보시면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다. 이거는 출애굽하면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뭐냐? 4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었던 거죠. 뭔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복을 주셨으면 그 하나님께 응답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시편 106편을 보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반역하고 끊임없이 대항하고 끊임없이 불순종.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과거로부터 배워야 돼요. 옛날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선한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부지런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열왕기 상하를 읽어도 그래요. 우리는 열왕기 하를 읽고 있는데요. 원래 상하가 한 권이에요. 너무 분량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예수님 오시기 한 100년쯤 전에 유대인들이 이거를 나누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열왕기 하를 읽을 때는 열왕기 상에 이어서 읽어. 원래 이게 한 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왕기 하를 설명할 때 어떤 성경학자가 열왕기 상하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다 그러니까 통일왕국인 거죠. 보통 통일왕국, 분열왕국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는 이제 솔로몬 단독 역사, 유다 왕국의 단독 역사.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망한 북이스라엘로 나누기 전의 이야기가 있고 북이스라엘로 나누고 난 뒤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뒤에 유다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A와 A-B와 B-C와 C-가 서로 상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샌드위치 구조와 같아서 열왕기 상하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오므리 왕조의 바알 숭배다. 송병현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이 바알 숭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부터 유다 왕국까지 전체 역사는 한 400년쯤 돼요. 그런데 오므리 왕조는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고 오므리가 한 12년 다스리다가 아합이 한 22년 다스리고 그리고 아합의 아들들 아시아와 요람이 좀 다스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요. 그게 한 40여 년 돼요. 그러니까 400년 역사에 아합 왕가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거는 한 400년, 40년, 40여 년 되는 거예요. 10분지 1이죠. 그런데요, 전체 이야기의 3분지 1을 그 오므리 왕조 이야기에 할애하고 있어요. 한 40여 년, 10분지 1 다스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하기 위해서 열왕기 상하 전체의 3분지 1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간에 일어난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간에 일어난 일이. 그리고 이 기간에 일어난 일이 남유다에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요. 나중에는 남유다도 이 바알 신앙에 휘말리게 되거든요. 그런데요, 이 기간에 이 오므리 왕조, 그리고 오므리와 그 아들 아합이, 그리고 아합의 아들 아시아 요람이 다스리던 이 기간에요, 선지자들 중에 가장 강력한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가 일을 합니다. 열매가 없어요. 엘리야 엘리사 같이 강력한 선지자가 놀라운 사역을 했으면 뭔가 좀 반응이 일어나고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고 이랬으면 좋은데 좀 시원찮아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해요. 이를테면 지난번 열왕기상 묵상할 때 갈멜산에서 막 불이 내려가지고 여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입증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하나님께 좀 응답하고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암울한 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오므리 왕가가 다스리던 이 바알 신앙이 온 세상을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던, 그러니까 아합이 사실 이 바알 신앙이라는 거는 우리 샤머니즘처럼 고대 가나안 지역의 토속 신앙이거든요. 이거를 국가 종교로 만든 거예요. 통치념으로 만든 거죠. 이거는 정말 말로 닿을 수 없을 만큼 악한 일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아합이 다스릴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쭉 읽으면서, 특별히 열왕기 하를 읽으면서 배워야 될 거는 아무리 어두운 현실에서도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과거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어두울 때가 있고요, 이해할 수 없는 비참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고단한 시기를 살 수도 있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현실이 어두워요. 현실이 비참해요. 현실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생겨요. 답답해요. 뭔가 길이 보이지 않아요. 가장 어두울 때 가장 강력한 선지자가 일하고 있어요. 지난번 민수기 묵상했을 때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으로 갈 때까지 한 40여 년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방황, 그야말로 방황해서 방황, 방황하는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돌보지 않으셨느냐, 보살피지 않으셨느냐, 그건 아니죠. 구름기둥 불기둥 날마다 있고 날마다 만나 먹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거는 다 동의하시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정작 그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렇게 질문을,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왜 물이 모자라? 왜 우리 마음대로 먹을 수 없어? 뭐 이러면서 이 사람들을 끊임없이 원망, 끊임없이 불평하는 거죠. 그게요, 믿음 없는 사람의 패턴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강력하게 역사하셔도요, 하나님을 볼 줄 몰라요. 그 음성을 들을 줄 모르고요, 하나님께 반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아요. 자기 백성을 떠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늘 우리를 은혜로 보살피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안에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를 질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죽은 뒤에 북이스라엘의 세력이 조금 약화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모압이요 이스라엘을 배반했어요. 더 이상 조공도 바치지 않고 더 이상 섬기잖아요. 근데 여하튼 중요한 거는 그때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던 왕궁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다락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다락 아니고 쉽게 말하자면 복층 난간을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2층 복층 난간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다쳤어요. 어디를 다쳤을까요? 높은 데서 떨어지면 어디를 다치나요? 허리가 부러졌을까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하튼 어떻게 고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시아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늘 보면 2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당시에는요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신전 제사장들이 담당했어요. 신전 제사장이 진단하고 치료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의사라고 하는 직종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대체로 그런데 에그론은 지명이에요. 에그론은 블레셋 다섯 가사 뭐 이런 중요한 블레셋 다섯 성읍 중에 하나였는데 그 에그론의 수호신이었던 바알세부브이라는 신이 아마 이 그러니까 바알세부브는 파리 형상의 신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파리가 옮겨 다니면 왜 병을 옮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여하튼 병을 옮기는 신인데 병을 고치는 신으로 나름 용하다는 소문이 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아시아가 에그로노의 신 바알세부브에게 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지 이제 물어보라고 사람을 보낸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오늘 보면 3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브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이를테면 사마리아에서 에그론으로 가는 길은 우리로 치면 전주에서 고창 가는 길쯤 되겠어요. 고창 어딘지 아시죠? 전주에서 고창. 디셉은 우리로 치면 강원도쯤 돼요. 그러니까 길이 전혀 달라요. 엘리야가 일부러 온 거예요. 일부러 에그론으로 가는 사자를 만나기 위하여. 근데 이걸 만나려면 시간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마 작정하시고 이 아시아의 사자에게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느냐? 어떻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브에 가가지고 치료를 구걸할 수 있느냐? 네가 올라간 침상에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거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엘리야를 만난 그 아시아의 사자들 특사가 이제 중도에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시아가 물어요. 니들이 어떻게 에그론까지 가서 물어보고 와야지 중간에 돌아올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자들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디다 했어요. 그랬더니 아시아가 물어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털이 많은 허리에 가죽띠를 띄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시아가 디셉 사람 엘리야다. 이거는 뭐를 말하는 겁니까? 아시아가 엘리야가 누군지 잘 알아요. 인상착의만 이야기해도 아, 그 디셉 사람 엘리야다 뭐 이렇게 다 아는 거죠. 문제는 엘리야가 누군지 잘 알고 있는 아시아가 엘리야에게 기도 부탁하지는 않는 거예요. 디셉 사람 엘리야가 누군지를 잘 아는 아시아가 엘리야에게 도움을 청하지는 않아요. 도리어 군대를 보내가지고 엘리야 잡아오라고 해요. 그래서 군대를 두 번이나 보냈는데 많은 희생자가 생겼어요. 엘리야를 잡아오는 데는 성공했는데 똑같은 책망만 들을 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요 교만하게 살다가도 죽을 병이 걸리면 겸손해집니다. 그냥 막 세상 넓은 줄 모르고 호령하던 사람도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마음이 좀 가난해지는 법이거든요. 근데 이 아시아는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마음이 가난해지거나 겸손해지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참 답답한 일인지 몰라요. 보통 마음대로 살다가도 삶의 브레이크가 딱 걸리면 뭔가 내가 잘못한 건 없는가 이렇게 돌아보고 뭔가 주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해져가지고 어떻게 해서 얻는지 은혜를 구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아는 아닌 거예요. 결국 아시아는 가장 능력 많은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살고 또 눈앞에서 직접 엘리야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앞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를 고난 속에 끙끙거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겸비한 마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시아는요, 아예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엘리야로부터 직접 경고를 받았는데도요,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거나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엘리야가 누군지 알아요. 엘리야가 말하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느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미 아버지 아합 때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지 뭐 이렇게 했는데 아합과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거를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하면서 막 뭔지 아시죠? 그 찬양 아시죠? 고개라도 좀 끄덕끄덕 해보세요. 아, 예. 그러니까 이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제단의 재물을 다 이제 태우는 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거를 배운 거예요. 아시아도 나이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기 아버지 아합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합이 어떻게 죽었는지 열왕기상 읽었을 때 기억하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나가서 아람과 싸우면 이긴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죽는다. 그런데 아합이요, 선지자 말 안 듣고 나갔다가 죽었어요. 자기는 여호사밧하고 동맹을 맺어서 여호사밧에게는 왕의 옷을 입혀서 보내고 자기는 변장을 해가지고 왕 아닌 것 같이 막 이렇게 했는데 우연히 쏜 화살이 찾아 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시아는 자기 아버지 아합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다 알면서 이 사람이 교훈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과거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절대로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시아가요,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고 선지자를 의지할 줄 모르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브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뭐 그런 거 물어보다가 죽는 거죠. 여기는 개인인데요, 우리 지난번에 예레미야 읽었을 때 기억하십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애굽이 자기들의 우산이 되어줄 수 있다, 바벨론이 자기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는 거죠.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맞아 기도하고 뭐 그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반드시 돈이 있어야 돼, 반드시 건강해야 돼, 아니면 뭐 자식을 어떻게 성공하게 잘 키워야 돼 뭐 이런,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인생의 버팀목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없는 어떤 인생의 버팀목, 내가 없는 인생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부러워해요. 그건 늘 애달픈 거죠. 하나님 왜 나한테는 저런 복을 주지 않으셨느냐 뭐 이러면서 신세한탄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 그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무기력한 모습인지 몰라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하나님만 우리 인생의 버팀목이 되십니다. 하나님만 영원한 버팀목이 되시는 거예요. 인생의 다른 것이 인생의 버팀목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시대 사람들이 우상을 의지하고 이 시대 사람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이 시대 사람들도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요,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서 과거로부터 배워야 돼요. 아시아가요 얼마나 허망한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이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성경 내일 본문까지 이제 열왕기하 1장에 아시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2년 왕노로 됐거든요. 그런데 아시아에 대해서는 악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난간에 떨어져서 죽을 병에 걸렸어요. 우상 이 이방신을 의지하다가 너 죽는다. 너 고치지 못할 거다. 경고받고 그리고 죽었다. 이게 이야기의 끝이에요.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이 사람의 그 불신앙과 불순종, 이 사람의 완악함이 두드러질 뿐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우리 장례식을 치를 날도 옵니다. 우리 장례식. 누군가가 혹시 제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거든. 오셔서 많이 우시고 부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하여튼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죽어서 얼마나 참 마음 아프다 이런 이야기라도 하셔야 돼요. 제가 죽었다는 소식이 났는데 초상 안 오실 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한 언젠가는 누군가가 우리 초상을 치르겠죠. 누군가 우리 초상을 치를 때 우리에 대하여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읽은 게 있는데 어떤 술주정뱅이가 죽었어요. 아마 미국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술주정뱅이가 죽었는데 예배당을 몇 번 온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초상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죽으면 이제 하루 있다가 입관하고 뭐 발인, 하관 이게 나라마다 다르거든요. 미국 같으면 뷰잉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같으면 입관인 거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초상을 치를 때 관을 한 절반쯤 열어놓고 죽은 사람을 방부 처리하고 화장 예쁘게 해가지고 다 한 번씩 보게 하는 그게 있어요. 보통 우리 같으면 입관하는 거죠. 근데 입관할 때도 저도 가서 왜 입관 예배할 때 뭐 이제 저는 주로 사람 이야기는 안 하고 이제 설교만 하고 이제 끝내는데 이제 이 뷰잉을 하고 사람들이 이제 죽은 사람 얼굴을 보니까 목사님이 덕담을 한 거죠. 이분이 정말 신실하고 정직하고 가정적이고 뭐 하여튼 착하고 뭐 좋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의 부인이 아들을 불렀어요. 얘야 가서 저 누워있는 시신이 니네 아빠가 맞는지 확인하라고. 전혀 아닌 그냥 좋은 이야기를 해. 전혀 아닌 누가 죽었어요. 초상을 치러요. 사람들이 모였어요. 뭔가 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도 이 사람에게 신세 진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이 뭐 누구에게 밥 나누고 베푼 게 없어요. 얻어먹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이야기를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참 서글픈 인생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는 것이 고스란히 드러날 때가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칭찬하실 만한 것, 상 주실 만한 것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날에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되었다고 칭찬받지는 못할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성공했다고 칭찬받지는 못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내가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본 예수님이 가장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시면서 칭찬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움켜쥐고 얼마나 많이 누렸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많이 나누고 많이 베풀어 주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고 남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섬기고 남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베풀고 나누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는 보배가 될 거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지난번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남을 위해서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기 앞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지탱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복이 되는 삶을 살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자기 앞가림만 하며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거 죄입니다. 남을 돌아볼 줄 모르고 남을 보살필 줄 모르고 남에게 나누어 줄 줄 모르고 남에게 베풀 줄 모르는 그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아도 자기 나름대로는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어요. 아합과 이세벨이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보려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악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자기 앞가림에서 뭐든 뭘 여튼 많이 움켜쥐고 많이 누리려고 최선을 다하게 되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이 될 거예요. 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실 해석과 적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엘리야를 잡으러 간 군인들에게 벌어진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본문에서 왜 두 번이나 50부장과 50명 군사들이 불살려졌느냐, 이거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 아니냐 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50부장과 이 50명의 군인들 이 세 번 잡으러 갔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군인들은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일 묵상할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되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강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기이 보소서.
이런 태도의 차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왕이에요.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잡아오라고 군인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아시아의 파송을 받은 이 군인들도 하나님의 사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앞에 와서 하나님의 사자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번역이나 세번역 성경을 보면 어명이요 이럽니다. 어명이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 왕이 명령했으니까 너 당연히 내려와야지 뭐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사실 그게 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이게 조금 여튼 빈정되고 비꼬는 뭐 이런 분위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면서 어명이요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군인들을 향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를 살 거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왕의 권위를 내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왕이 높을까요? 하나님이 높을까요? 이거 중요한 문제인 거죠. 한때 갈멜산 제단 위에 불이 내리게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입증했던 엘리야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불이 내려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마치 희생제물, 희생제물이 있어요. 이 죄악을 짊어진 희생제물. 오늘 본문에 이 50명 군인들이 이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하는 이 군인들이 희생제물처럼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왕과 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가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대항하는 것이다 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이런 해석과 이런 적용이 가능한 이유는 이 본문에 열왕기하 1장을 보면 사자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의 사자가 있고 왕의 사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더 중요해요. 왕의 사자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왕도 더욱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아주 고약한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사자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왕의 사자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당연히 이 본문은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사자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대항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해석하면서 한 가지 짚어야 될 게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사자냐는 거죠. 우리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사자냐? 보통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사자 그러면 다 목사님인 줄 압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그렇게 알아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그런데 이 본문이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말이냐, 목사만 하나님의 사자냐,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목사만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거든요. 교회 역사 안에 사제주의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이제 사제, 그러니까 어떤 제사장 역할을 하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 요즘은 가톨릭도 여전히 그런 사제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사제주의를 개혁한 거예요. 사제주의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성도가 있을 뿐이에요. 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중보자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만인 제사장.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다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갚고 사신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장로교회 안에서는요, 장로와 집사예요. 그래서 장로와 집사를 장로교회 안에서 항존직이라고 그래요. 항존직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있는 직분인 거예요. 항존직은 종신직이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 항상 있는 직분, 장로와 집사. 집사는 뭐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집사는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도와주는 직분이 집사. 장로는 성도들을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해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분, 그 직 역할을 하는 것이 장로, 장로. 그래서 교회 안에 장로와 집사가 있는데요. 교회를 세우다가 보니까 장로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은 좀 더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장로 중에 강도 장로와 치리 장로를 구분하는 거죠. 강도 장로라는 것은 칼든 장로가 아니고 물론 좌우의 날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검을 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조는 사람이 있을 때는 칼이 무뎌진 거겠죠.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강도 장로와 치리 장로를 구분해가지고 강도 장로한테는 당신은 성경을 공부해서 설교하세요. 이렇게. 제가 어떤 사람이겠어요? 제가 강도 장로인 거예요. 장로예요. 그런데 설교하는 장로인 거죠. 그래서 설교하는 장로를 일러서 목사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장로님들, 치리 장로님들은 설교를 잘 듣고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심방하면서 돌아보고 챙기고 관리한다고 해서 치리 장로라고 해요. 장로 교회는 그래서 장로와 집사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항존직이라고 해요. 그 외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세워진 다른 직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권사님들, 또 무슨 우리 구역장들, 주일학교 교사들, 찬양대원들, 뭐 이런 여러 직분들이 있죠. 보통 교회에서는 임시직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항존직과 구분해서 이제 그렇게. 그래 교회의 질서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인 거죠.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할 때 우리 시대에는 목사님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만 하나님의 사자냐 아니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도록 부르심을 받은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역할을 부여받은 일꾼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지난번 예레미야 묵상할 때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고 잡혀갔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지도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직분을 받은 일꾼들이 제 역할을 못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본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언약의 백성을 심으실 때 세우신 직분은 제사장과 레위인들 48개성으로 다 흩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예배하도록. 그런데요, 제사장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세워졌어요. 왕이 제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선지자가 세워진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본래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사무엘 이후로 생겨난 직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맡겨준 직분을 제대로 감당해야지, 이거를 제대로 감당을 못하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를테면 주일학교 교사가 자기가 맡고 있는 직분을 귀하게 여겨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려고 애를 많이 써야지, 주일학교 교사가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어영부영 주일에 와서 대충 그냥 애들 뭐 이렇게 햄버거 하나 사주고 다 끝낸다, 이러면 그 영혼이 다 죽는 거죠. 오늘부터 구역 모임을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 60여 명 구역장들이 자기 구역을 열심히 돌보면 구역 모임이 재미가 있고, 그런데 구역장이 뭐 모임을 하든 둥 마는 둥 뭐 예배를 오는 둥 마는 둥 다 내버려 두고 그냥 어쩌든지 밥만 펑크내지 않겠다, 뭐 아니면 청소는 펑크내지, 뭐 그래서 뭐 구역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밥하고 청소하는데 둔다. 중요하죠. 밥을 잘 먹어야지 우리가. 그렇지만 평소에는 구역 식구 챙겨주지도 않다가 밥할 순서가 돼가지고 막 이제 이러면 이제 어려우시는 거지. 하나님의 사자가, 목회자가 하나님의 사자다 고백하고 목사 말 잘 듣는 거 중요하지만 목사만 하나님의 사자냐?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세우신 여러 직분이 있는데 그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돌보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이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정말 잘 감당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충성하는 일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왕에게 맡겨준 직분들이 있는데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요. 집사님들은 우리 주변에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챙기고 먹을 것 갖다 주고 그러면서 그 은혜 안에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영혼을 인도하고 교회를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그러면 자기가 맡은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는지 결산을 이제 봐야 될 때, 청산할 자, 이거는 이를테면 감사를 받아야 될 때가 있는 거죠.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맡겨주신 직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서 이거를 감사를 받고 결산을 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아니면 구역장들이나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이 사명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하고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을 제대로 감당을 못하면 사람들이,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이나 그 예레미야 시대 레위인들이 다 제 역할을 못해요. 사사시대 기억하십니까? 사사시대 보면 그 사사시대의 혼란상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둘 다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레위인들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고 그러면서 나라가 풍비박산이 되는, 공동체가 풍비박산되는 그런 이야기를 사사기에서 읽은 적이 있거든요. 과거로부터 배워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직분자가 중요합니다. 직분자가 중요합니다. 직분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열왕기하 묵상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과거로부터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인간이다,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문화가 다르고 시대가 달라져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다. 이거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천하만국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거룩한 제사장 공동체를 세우셨다. 이것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에 심으신 그 언약의 공동체의 바통을 오늘날 교회가 이어받아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 세상에 복이 될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할 거냐 하는 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과거로부터 배워야 돼요. 신앙은요, 하나님께 대한 응답이에요. 오늘 아시아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으며 이 50부장과 50명 군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 결과를 또 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